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 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춰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대림제 1주간 월요일인 오늘은 금호 이동본당 주임 박성렬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 8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인 대장이 다가와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들어 누워 있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마 하시자 백인 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상관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제 밑으로도 군사들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노예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감탄하시며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와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과 함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대림절의 시작입니다. 대림시기는 예수 성탄 대축일 전에 4주간을 말하며 두 시기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시기는 대림 1주부터 16일까지로서 이 기간에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깨어 기다리는 삶에 초점을 맞춥니다. 두 번째 시기는 17일부터 성탄 전향이 24일까지로서 인간 세상으로 강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초점을 맞춥니다. 교회는 대림 시기에 회개와 속죄의 삶을 살기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 깨어 준비하며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렸던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부모를 기다리고 남편을 기다리고 자녀들을 기다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다가오는 생일이나 기념일을 기다리고 수업시간이 마치기를 기다리고 여러 기다림이 있지만 어떤 것은 간절했고 어떤 것은 그저 시간이 지나면 주어졌기에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대림 시기가 시작되었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회개와 속죄로 정화된 상태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깨어 준비하는 시기를 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는지 우리 마음을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백인 대장은 예수님께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아픈 종을 위해 낫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주님, 제 종이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되이 예수님께 수고롭게 이방인인 저희 집에 모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배려심 있는 성숙한 믿음으로 간청합니다. 백인 대장의 자존감 있는 행동으로 예수님을 만나 간절히 청하는데 청하는 자세에서 우리는 자존심, 자존감은 비슷한 것 같지만 서로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자존감이 높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들리지만 자존심이나 자만심이 강하다고 하면 부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자존감이 높다는 것은 속이 잘 익은 과일처럼 성숙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들은 대인 관계에서도 스스로 존중감이 있어서 내면 깊숙이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을 방어하려고 화를 내거나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스스로 내면에 가진 것이 별로 없다는 열등감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방어하고자 내세우는 것이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열등감을 감추고 자신을 지키려고 상대를 먼저 공격을 하거나 고집을 부려서 자신을 보호합니다. 사람들에게 쉽게 상처받고 분노하고 사람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까닭은 자존감이 낮아서 그 방어 기제로 자존심을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백인대장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백인대장에게 보여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겸손은 자존감이 낮은 자기 비하와는 다릅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의 부족함, 죄스러움, 약함, 그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느님께서 잘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오히려 더 사랑하십니다. 겸손한 기도는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하느님과 더욱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존감 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1분교리 김충섭 신부입니다. 성탄을 장식하는 것들 중에는 성탄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록수에 금실, 은실, 별 등으로 장식함으로써 그리스도 탄생의 기쁨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런 장식과 나무에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금실, 은실은 예수님이 온갖 은총을 가지신 분이심을, 상록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세상의 빛이 되신 그리스도는 별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나무를 하나의 장식으로만 치장하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의 현존을 묵상하는 재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마음 더하기, 생각 더하기. 하루하루 완연한 봄을 만나는 요즘, 낮은 담장 노란 개나리도 곱고 땅을 뚫고 피어난 수선화 튜울립도 곱고 산에 핀 진달래도 곱지만 뭐니 뭐니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마을에 사람이 만드는 풍경에서 봄을 만날 때 그 감동은 정말 크지요. 얼마 전 이 세상 어떤 봄 풍경보다 고운 사진 한 장을 만났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 비를 맞으면서 차에 물건을 싣고 있는 아저씨에게 다가가서 우산을 씌워주는 어린 소년. 자기보다 훌쩍 키가 큰 어른에게 우산을 받쳐주기 위해서 아이는 너무나 귀엽게도 까치발을 들고 있습니다. 바로 그 까치발이 어찌나 뭉클하던지 그 어떤 봄 풍경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아이의 그 까치발처럼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그렇게 내 키를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내 힘을 넘어설 때도 있고요. 그럴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까치발을 들어서 우산을 씌워주었던 아이 마음, 정말 감동이죠. 어쩌면 까치발을 들고 우산을 받쳐준 아이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고운 마음이 있다고 전해주는 풍경이었습니다.
산책 진행의 윤영선 박으로신 봅니다. 어미하신 주님의 영광, 무수한 예언자들의 대열, 눈부신 순교사들의 무리, 아버지를 높이 기려 받든 아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암브로시오 사은 찬미가인데요. 합창단 목소리, 캠브리지 왕립대학 합창단과 성 마틴 아카데미가 연주합니다. 성 마틴 아카데미와 캠브리지 왕립대학 합창단의 목소리로 세르팡티의 떼대움 산찬미가에 있는 그 네 번째고 어미하신 주님의 영광 무수한 예언자들의 대열 이렇게 시작되는 그 부분을 합창단의 목소리로 감상해 보셨습니다. 듀파이 작곡의 곡인데요. 파도아의 성 안토니오를 위한 미사곡에 들어있는 쌍투스 거룩하시도다라는 곡입니다. 보메리움이라는 팀의 연주로 소개해드립니다.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틱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 주십시오. 다이나스페이크.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에듀킹덤 컬리지의 다네모라,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JMP 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누시오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2024년 11월 18일부터 19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메시지를 교황청 국무원 총리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이 대독하여 강력한 호소를 전했습니다. 교황은 기아는 범죄라며 무기 구매 대신 기아 퇴치와 빈곤국 발전을 위한 세계 기금으로 자금을 전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념 논쟁 속에 수백만 명이 굶주리고 있음을 지적하며 식량 낭비와 불공정한 자원 분배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교황은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식량 부족 악화 문제를 강조하며 G20 정상들에게 모든 분쟁 지역에서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전쟁이 초래하는 식량 위기와 빈곤 문제를 지적하며 군비 지출을 빈곤국 발전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현대사회의 모순을 지적하며 적정 영양 섭취조차 못하는 30억 명과 과체중 및 비만에 시달리는 20억 명의 현실을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기아와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국제사회의 단호한 행동과 장기적 전략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위해 자원의 공정한 분배와 식량 체계 재편, 군비 지출의 전환 등을 강조하며 모든 정치적 사회적 의제에서 인간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주택 시장에서 첫 주택 구매자의 활동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구매 건수, 대출 금액, 예상 지불 가격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10월에 모기지를 받은 첫 주택 구매자의 수는 3개월 연속 증가하여 2,765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작년 11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이들이 주택 구입을 위해 지불하는 금액도 느리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레스트.co.nz의 추정 평균 첫 주택 구입자 가격은 7월 65만 4,601달러에서 10월 67만 3,349달러로 3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당연히 이들이 받은 모기지의 평균 규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통계에 따르면 첫 주택 구매자에게 승인된 모기지의 평균 규모는 7월 54만 7,813달러에서 10월 56만 5,280달러로 3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증가하지 않고 있는 한 가지 수치는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저자산 모기지 승인 건수입니다. 대출자의 주택 보증금이 20% 미만인 저자산 대출은 올해 대부분 기간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작년 12월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모기지 승인 중 28.9%에서 올해 8월에는 38.4%로 증가했으나 9월에는 37.7%, 10월에는 37.3%로 다시 하락했습니다. 새해에 더 많은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현재의 금리 인하는 첫 주택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현재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지만 항상 그렇듯이 주택가격 상승과 고용 수준 및 고용 안정에 대한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가 상쇄되는 정도에 따라 조정될 예정입니다. 11월 23일부터 29일 한 주 동안 경매 활동은 전주에 비해 약간의 변화만 있었을 뿐 상당히 꾸준한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인터레스트.co.nz은 최근 경매에 나온 전국 504건의 주거용 부동산 결과를 모니터링했는데 이는 전주 517건에서 소폭 감소한 수치입니다. 경매에 나온 504건의 부동산 중 187건이 낙찰되어 최근 경매에서 전체 낙찰률은 37%로 전주 35%에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최근 결과는 시장이 여름 초반의 수준을 찾았다는 것을 시사하지만 크리스마스, 연말 연휴까지 3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몇 주 동안 마지막 순간에 활동이 급증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결과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연구자들은 방문 주류 배달의 73%가 신분증 확인 없이 이루어지고 거의 절반의 주류가 문 앞에 방치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 주류 판매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헬스 워치에서 실시한 이 연구는 25세 미만의 연구자가 2023년 두 달 동안 46건의 온라인 주류 주문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수석 저자인 알코올 헬스 워치의 건강 증진 고문 사라 스나이드는 새로운 쇼핑 패턴으로 인해 주류 관련법이 뒤처져 있으며 이에 대한 점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드는 연구에 사용된 주류 구매자는 25세보다 훨씬 어려 보였고 대부분의 배달에서 그녀는 문 앞에서 신분증을 요구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배달 공간에서는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는 법이 전혀 없으며 확인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알코올 건강감시단체는 주류 판매 배달을 방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며 주문 후 24시간 이내에 주류가 배달되지 않도록 배달 속도를 늦추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스나이드는 연구에 참여한 모든 주문 업체는 상품을 배송할 때 수령인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지만 거의 90%의 업체가 모든 배송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원부 장관 쉐인 존슨은 가스 탐사를 지원할 수 있는 여러 옵션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으나 아직 어떤 결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석유 및 가스 로비는 정부에서 화석 연료 탐사의 위험을 보증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가스 공급이 성사되지 않으면 세금 납부자가 일부 또는 전부의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7월 8일 석유 및 가스 생산자를 대표하는 단체인 에너지 자원 아우테아로아는 에너지 장관 시몬 브라운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산업계가 위험관리 지원을 위한 정부의 지원 없이는 새로운 가스 탐사에 투자할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정부가 탐사를 통해 자연가스가 생산되지 않을 경우 일부 또는 전부의 위험을 세금 납부자가 부담할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서한은 공공정보법에 따라 아랜젯에 공개되었으며 석유 및 가스 탐사를 보증, 해칭, 보증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비용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2018년 노동당의 해양 석유 및 가스 탐사 신규 허가 금지 조치로 인해 발생한 위험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한 노동당의 금지 조치로 인해 가스 공급이 감소했다고 비판하며 이는 탐사를 원하는 기업들에게 투자 환경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녹색당 공동대표인 클로이 스와브릭은 가스 생산이 금지 조치 전인 2014년에 이미 정점을 찍었으며 산업계는 새로운 주요 발견 없이 수백만 달러를 탐사에 투자했다고 말했습니다. 클로이 스와브릭은 석유 및 가스 개발을 보증하거나 보조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며 가계 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최선의 방법은 재생 가능 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탐사 보증 대신 에너지 자원 아우테아로아는 정부가 해양 화석 연료 분야에서의 가스 수요를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룹의 대표인 존 카네기 씨는 최근 정부가 해양 탐사를 재개하고 석유 및 가스 유정에 대한 초기 재정 보증 요구 사항을 낮추는 크라운 미네랄법 개정 움직임이 석유 가스 분야를 재활성화하려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카네기는 서한에서 정부에 새로운 탐사 및 평가에 유리한 위험 수치를 조정할 수 있는 옵션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운 장관은 전력 시장과 관련해 정부가 연료에 구애받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에너지라도 보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쉐인 존스 장관은 산업계의 요청에 대한 아렌젯의 질의에 답하면서 정부가 어떤 형태의 개입도 배제하지 않았다고 시사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맑은 날씨로 바람이 약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오클랜드 내일은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5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박보나였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The boys wants the girls.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론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나이나 스피크, JP 에듀케이션,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JMP 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KCR 가톨릭 특강과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참예수님, 평신도 성서학자 김명숙 소피아입니다. 어젯밤도 좋은 꿈 꾸시면서 잘 쉬셨나요? 이동영이라는 작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잘 사는 인생이란 아침에 일어나 물음표를 찍고 저녁에 누울 땐 느낌표를 찍는 삶이라고 말이죠. 오늘 아침 여러분들께서는 물음표를 찍고 계십니다. 오늘 저녁에 누우실 때는 모두 느낌표를 찍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신명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오늘날까지도 유다인들의 종교 생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유다인들이 건물 입구마다, 방 입구마다 붙여놓는 문설주를 이야기해드렸죠. 이스라엘 순례를 해보신 분들은 뭐 안 보실래야 안 보실 수 없는, 왜냐면 다 어떤 장소이건 이 매수자를 붙여놨기 때문인데 방마다 길쭉한 막대 같은 거를 입구에다가 달아놓습니다. 히브리어 메주자, 신명기 6장 8절부터 9절을 따르는 그런 관습이죠.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는 이 말을 너희 손에 표징으로 묶고 이마에 표지로 붙여라. 그리고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놓아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을 문설주와 대문에다가 붙여놓은 게 그 매수자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다인 남자들, 여자들은 아니에요. 남자들은 아침에 기도할 때 성구갑이라는 거를 이마에다가도 두르고 팔에다가도 이렇게 검은색 끈을 이용해서 붙이고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성구갑은 까맣고 조그맣게 생긴 사각형의 상자인데 그 안에 신명기의 구절 일부가 들어가 있죠. 신약성경에도 이 성구갑이 언급된 예가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3장 그 전반부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위선적인 바리사이들을 꾸짖으실 때 그들이 자기가 경건한 사람이라는 걸 과시하려고 성구갑을 넓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기에 나오는 성구갑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유다인 남자였으므로 성구갑을 사용하셨을 겁니다. 이 성구갑은 신명기 6장 8절에서 유래한 관습이에요. 거기 이렇게 나왔잖아요. 너희는 이 말을 너희 손에 표징으로 묶고 이마에 표지로 붙여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을 손수 이렇게 써가지고 손에 묶은 거는 검은띠를 이렇게 팔에다가 감은 그 성구갑을 뜻하는 거고요. 이마에다가 붙인 것도 검은띠를 이용해서 상자를 이마에 달아놓은 거 그걸로 이렇게 연결을 한 겁니다. 예수님도 이런 성구갑을 아마 사용을 하셨을 거고요. 지금까지도 유다교는 이 성구갑을 굉장히 거룩하게 여겨요. 심지어 하느님도 성구갑을 메신다고 믿습니다. 이거는 바빌로니아 탈무드 브라호시라고 걸어지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6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느님도 성구갑을 메신다고 이렇게 상상하면 조금 웃기기는 하지만 여튼 탈무드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구갑을 메신다고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사해사본 꿈난 동굴 거기도 순례를 직접 해보신 분들이 계시죠. 그 유적지에서도 성구갑의 잔재가 출토된 바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시대에 이 성구갑이 쓰였다라는 거는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우리가 같이 확인한 바 있죠. 그러니까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이 성구갑 관습, 신명기에 규정된 이 성구갑 관습이 예수님 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아주 오래된 전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신명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현재의 모습으로 집성되게 되었는지 그게 궁금하실 수 있죠. 일단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기원했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에 대한 근거가 여러 가지 존재하는데 우선 하나는 신명기에 북왕국 지명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일례로 신명기 11장 29절에는 그리짐산, 에발산이 나오거든요. 둘 다 스캠에 자리한 그런 산이고요. 북왕국 지명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가 되겠고 다른 하나는 신명기에서는 시나이산을 가리킬 때 시종일관 호렙이라고 칭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표현한다면 신명기에는 시나이산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호렙으로 줄곧의 그 지명이 사용이 되죠. 그러니까 호렙은 북왕국에서 사용한 그런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북왕국에서는 시나이산이라는 지명은 쓰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기원전 9세기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예언자 엘리야 기억하시죠? 엘리야도 열왕기하 19장을 보시면 이세벨 왕후의 위협을 피해서 어느 산으로 피신하던가요? 호렙산으로 피신하지 시나이산으로 피신한 걸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시나이산과 호렙산이 같은 산이냐 거기에 대한 논쟁도 존재하긴 하는데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시나이산이 호렙산이고 호렙산이 시나이산이라는 뚜렷한 언급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거기서 일어난 사건이 비슷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느님이 계약을 맺으신 곳이 시나이산으로 나오기도 하고 호렙산으로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산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독특하게도 신명기에는 이 시나이산이라는 지명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호렙산으로 시종일관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엘리야 예언자가 피신했던 산도 시나이산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호렙산으로 나오므로 이 신명기가 북왕국에서 기원했을 그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북왕국에서 기원한 이 신명기의 전승이 어떻게 남왕국으로 전해지게 되었을까? 그 경위를 추정해보면 아마도 북왕국의 멸망이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북왕국은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에게 멸망했죠. 기원전 722. 그 이후로는, 그러니까 북왕국이 멸망한 이후로는 그 북왕국 땅에서 이스라엘 신앙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스라엘 신앙에 충실하던 이들이 남왕국으로 대거 넘어왔을 가능성을 추정합니다. 게다가 신명기는 예루살렘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시종일관 그곳을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머물게 하시려고 선택하신 곳, 이게 자주 되풀이 되죠. 이거는 이스라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온 사람들의 신학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듯이 합법적인 예배 장소는 예루살렘이어야 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신명기 율법서가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곳도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 자세한 과정은 열왕기하 22장에서 소상하게 밝혀주고 있죠. 그 성전이 낡아서 요시아 임금이 수리를 명령했는데 그 보수공사를 하다가 오래된 율법서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율법서를 듣고 난 뒤에, 그 내용을 듣고 난 뒤에 요시아 임금과 신하들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통곡했다고 하죠. 그래서 온 백성한테도 율법서의 내용을 읽어주고 그 율법대로, 그 내용대로 실천하기로 주님과 계약을 맺었다라고 그렇게 서술합니다. 요시아 임금은 예루살렘에서 파스카 축제도 성대하게 지내요. 원래 파스카는 가족 단위로 지내던 그런 예식이죠. 근데 요시아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온 백성이 다 같이 그런 파스카를 거행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신명기에서 규정한 바로 그대로예요. 관련된 그 구절로 16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머무르게 하시려고 선택하시는 곳에서 양과 소를 주 너희 하느님께 파스카 제물로 바쳐야 한다. 여러분들께서는 가톨릭 특강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평신도 성서학자 김명숙 소피아입니다. 자, 오늘날까지도 유다인들의 종교생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책, 이 신명기. 신명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현재의 모습으로 집성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기원했다라는 설이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여러 가지를 꼽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명기에 북왕국 지명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리심산, 에발산 둘 다 스캠에 자리하고 있는 산이고요. 저도 거기를 직접 방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팔레스타인 자치기구이기 때문에 방문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졌는데 개인적으로는 위험을 감수하고 한두 번 정도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장소죠. 북왕국에 속해 있던 대표적인 지명입니다. 그리심산, 에발산. 그리심산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 유다인들이 하느님의 성소가 거기라고 주장을 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정통 유다교에서는 하느님의 성전이 자리한 곳이지만 사마리아 유다인들은 이 그리심산 스캠에 있는 거기라고 그렇게 의견을 고수하고 있죠. 여튼 신명기에 등장하는 지명이 북왕국에 속해 있다라는 게 첫 번째 근거가 되겠고요. 다른 근거는 신명기에서 사용하는 그 지명이 특이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꼽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이산이라는 지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시종일관 호랩산이라는 그런 지명을 신명기에서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북왕국에서 활동한 예언자 엘리야, 엘리야가 피신한 곳도 신하이산이 아니라 호랩산으로 칭해지므로 이 북왕국에서 기원한 신명기가 나중에는 남왕국으로 전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전해지게 되었나 그 경위를 추측해보면 북왕국의 멸망이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북왕국이 멸망한 것은 북왕국을 무너뜨린 나라는 아시리아죠. 멸망한 것은 기원전 72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북왕국이 멸망하면서 그 땅에 살고 있던 예전 백성은 이스라엘 신앙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스라엘 신앙에 충실하던 백성이 남왕국으로 대거 넘어왔을 가능성을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니고 있던 신명기 전승도 가지고 넘어왔을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죠. 신명기가 발견된 것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기원전 7세기에 우연히 이렇게 발견되게 되는데 열왕기하 22장에서 그 과정을 소상하게 밝혀주고 있죠. 성전이 낡아서 요시아 임금이 보수공사를 명령을 합니다. 그런 보수공사를 하다가 오래된 율법서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 율법서의 내용을 임금 앞에서 봉독을 하게 되고 그 내용을 듣고 난 임금이 자기들이 이제까지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깨닫고 통곡했다는 그런 다음에 온 백성한테도 율법서를 읽어주고 그 내용대로 실천하기로 주님과 계약을 맺었다라고 열왕기에서는 서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시아 임금은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파스카 축제를 성대하게 지내죠. 그 전까지만 해도 파스카는 가족 단위로 지내던 그런 축제였어요. 그런 명절이었는데 요시아 시대 들면서 온 백성이 다 같이 예루살렘에서 함께 거행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신명기에서 규정한 바로 그 내용이에요. 제가 봉독해드렸던 16장 2절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신명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요시아이니까 이번에는 요시아가 어떻게 신명기 율법서를 발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발견한 다음에는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는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열왕기의 꽃과 같은 인물이에요. 열왕기에서 요시아는 그전에도 그만한 임금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라는 극찬을 듣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죠.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요시아처럼 모세의 모든 율법에 따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께 돌아온 임금은 그 앞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다시 나오지 않았다. 극찬을 듣죠. 말 그대로 요시아는 열왕기의 꽃과 같은 인물입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른 것은 나이 8살 때예요. 그 어린 나이에 8살이면은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그런 나이인데 그 어린 요시아가 즉위한 이후에 국가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열왕기에서는 유일하게 말 그대로 열왕기에서 유일하게 한 번도 흠잡힌 적이 없는 임금이 됩니다. 사실 요시아의 아버지는 그리 긍정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요시아의 아버지 아몬은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고 있던 아시리아에 대한 사대주의 그리고 그로 인한 우상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그 비판을 많이 받았겠죠. 사실 요시아가 그 어린 나이에 요즘으로 말하면 초딩 그 나이에 즉위를 하게 된 것도 부왕 아몬이 반 아시리아파에게 암살당했기 때문입니다. 자, 해당되는 구절로 열왕기하 21장 20절부터 말씀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하던 대로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곧 자기 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그대로 걸어 자기 아버지가 섬긴 우상들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그는 주 자기 조상들의 하느님을 버리고 주님의 길을 걷지 않았다. 그러자 아몬의 신하들이 임금을 거슬러 모반하여 궁전 안에서 그를 죽였다. 그러니까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임금이 바로 요시아의 아버지 아몬입니다. 이런 아시리아 사대주의를 고수한 것은 요시아의 아버지 아몬뿐만이 아니라 조부 므낫세도 마찬가지였어요. 금방 제가 읽어드렸듯이 열왕기하 21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시아는 요시아의 증조부인 히스키야와 비슷해요. 두 임금 모두 열왕기에서 아주 드물게 호평을 받는 그런 임금들이죠. 요시아가 이룬 가장 큰 업적으로 손꼽히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종교개혁입니다. 열왕기하 22장부터 23장에 따르면 이 개혁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 두루마리가 계기가 되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대사제 힐키야가 요시아 인가의 명령을 받아서 성전 보수를 감독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우연히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발견한 두루마리의 내용을 요시아 임금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요시아는 그 율법서가 정말로 하느님의 말씀이 맞는지 문의해 보기로 하죠. 예언자에게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당시 유다 왕국에서 활동한 예언자로는 예레미야와 스바니아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시아는 매우 흥미롭게도 이 두 예언자가 아닌 여 예언자 훌다에게 고위층으로 구성된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훌다가 두루마리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자마자 요시아는 그 율법서의 규정대로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죠. 자, 관련된 성경 구절로 열왕기하 22장 12절부터 15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임금은 힐키야 사제, 사판의 아들 아히캄, 미카야의 아들 악보르, 사판 서기관, 그리고 임금의 시종인 아사야에게 명령하였다. 가서 이번에 발견된 이 책의 말씀을 두고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주님께 문의하여 주시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에 관하여 거기에 쓰여 있는 그대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거슬러 타오르는 주님의 진노가 크오. 힐키야 사제와 아히캄과 악보르와 사판과 아사야는 훌다 여 예언자에게 갔다. 훌다는 하라스의 손자이며 티쿠아의 아들인 살룸 예복 담당관의 아내였다. 훌다는 예루살렘 신시가지에 살고 있었다. 그들이 훌다에게 용건을 말하자 훌다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나에게 보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자, 지금 읽어드린 이 구절에 따르면 요시아 임금이 고위층으로 구성된 사절단을 파견한 사람이 뭐 예레미야나 스바니아 같은 당시 활동 예언자가 아니라 여우 예언자 훌다에게 보냈음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훌다가 두루마리의 권위에 대해 인정하자마자 요시아는 그 율법서의 규정대로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조치를 취한 겁니다. 상당히 특기할 만한 그런 내용이죠. 남자 예언자가 아니라 여자 예언자에게 그것도 고위층으로 구성된 사절단을 파견을 해서 하느님 말씀이 맞는지 그 두루마리 권위에 대해 확인하게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그런 내용이에요. 당시가 이제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구약시대에 활동한 걸로 이름이 나 있는 여 예언자는 총 5명 뿐입니다. 손에 꼽힐 만큼 적죠. 훌다 외에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여자 예언자로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일단 꼽을 수 있죠. 탈출기 15장 20절에서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타보르산 전투로 유명한 그 여자 판관 드보라. 드보라는 당연히 판관이지만 예언자로도 일컬어지는 그런 인물입니다. 판관기 4장 3절에서 드보라를 예언자라 칭하고 있죠.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4장 4절입니다. 그때는 라피도세 아내 여예언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판관이었다. 그러니까 드보라도 여예언자 가운데 하나로 꼽을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여자 예언자로는 이사야의 아내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8장 3절에 예언자 이사야가 여예언자를 가까이 하여 아들을 얻었다라고 서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느헤미야기 6장 14절에 언급된 노아디아가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께서는 가톨릭 특강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평신도 성서학자 김명숙 소피아입니다. 우리는 지금 요시아 임금이 어떻게 신명기 율법서를 발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발견한 다음에는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요시아는 열왕기의 꽃과 같은 인물, 그야말로 열왕기에서 단 한 번도 흠이 잡히지 않은 유일한 그런 존재이죠. 아버지나 조부는 아시리아 사대주의를 고수하면서 우상을 숭배했으므로 강한 비판을 받게 되고요. 요시아는 요시아의 증조부 히스키야와 비슷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아와 히스키야 둘 다 열왕기에서 드물게 호평을 받는 그런 임금들이죠. 요시아가 이룬 가장 큰 업적으로 꼽히는 것은 종교개혁인데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율법 두루마리임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 두루마리가 정말로 하느님의 말씀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시아가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예언자에게 사절단을 파견하죠. 고위층으로 구성된 당시 유다 왕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예언자로는 예레미야와 스바니아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시아는 그 남자 예언자들을 제치고 여 예언자인 훌다에게 사절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훌다가 그 두루마리 권위에 대해서 확인을 하자마자 요시아는 그 율법서의 규정대로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죠. 열왕기에 따르면 그 시기는 기원전 622년이 되겠습니다. 자, 옛 이스라엘에서 여인이 예언자로 활동한 일도 상당히 흔치 않은데 율법서의 진위를 판단하는 이 중요한 작업을 여예언자에게 맡겼다라는 것은 지금까지도 수수께끼로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택되지 않은 이유는 이렇게 추정이 가능해요. 예레미야가 요시아 시절에는 나이가 어렸습니다. 게다가 아나톳이라는 시골 성읍 출신이라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요시아 시대에 전달한 신탁도 소수에 그칩니다. 게다가 요시아가 의로운 임금이라서 꾸짖을 말을 전달할 일도 별로 없었겠죠. 예레미야가 왕성하게 활동을 시작한 때는 그 다음 임금의 여호야킴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시아가 예레미야를 차지하는 일은 해결이 가능한데 그래도 남자 예언자들이 있었을 텐데 여자 예언자를 찾은 것은 이게 큰 의문거리죠. 고대에도 당연히 이 일이 큰 의문을 일으켰습니다. 탈무드의 현인들은 어떤 식으로 해결했냐면 훌다가 예레미야의 친척이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불의를 했어요. 바빌로니아 탈무드 메길라 14쪽에 적혀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훌다가 친척이라서 임금이 자기 대신 훌다를 찾아도 예레미야가 서운해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이죠. 또한 남자보다는 여자가 감정이입에 뛰어남으로 훌다가 신탁을 전달할 때 좀 덜 가혹하게 말하리라는 기대감도 훌다를 찾은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그렇게 풀이합니다. 또 다른 유다 전승은 이렇게 전달하죠. 훌다가 예루살렘에서 교육기관을 운영한 엘리트였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불의를 합니다. 요시아가 남자 예언자들을 제치고 훌다를 찾은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이었든지 간에 훌다가 이 사건에서 끼친 영향력은 성전 건물에도 반영되죠. 성전에 문이 여러 개 달려 있었잖아요. 그 문 가운데 하나의 이름이 훌다로 칭해지게 됩니다. 지금도 홀다문의 흔적이 예루살렘의 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죠.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순례길은 막혀 있지만 나중에 혹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예루살렘 순례하시게 되면 홀다문의 그 흔적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11개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백성을 선도하게 되는데 이 요시아가 세상을 떠나게 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당시 고대근동에서는 아시리아가 지고 바빌론이라는 새 강국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고대근동에서 또 하나의 강국이던 이집트는 바빌론이라는 신흥국의 부상이 그렇게 반갑지 않았죠. 달갑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집트는 망해가던 아시리아를 도우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요시아는 아시리아라고 하면 아주 지긋지긋했거든요. 이제는 아시리아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바랐습니다. 그 때문에 아시리아를 도와주려고 북쪽으로 진군하는 이집트 파라오 느코를 무깃도라는 곳에서 막아 싸우다가 전사하게 되죠. 자, 이거는 열왕기하 23장 29절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요시아 시대에 이집트 임금 파라오 느코가 아시리아 임금을 도우려고 유프라테스 강을 향하여 올라갔다. 요시아 임금이 그와 맞서 싸우러 나가자 파라오 느코는 무깃도에서 요시아를 보고 그를 죽여버렸다. 사실 요시아의 이런 죽음은 홀다가 예언한 내용과 어긋나는 듯 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홀다는 요시아가 보낸 그 율법 두루마리를 확인할 때 신탁을 전달해요. 두 가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이 겪게 될 재앙 예고이고요. 다른 하나는 요시아 개인이 겪게 될 요시아 개인과 관련된 그런 예언입니다. 그 가운데 요시아에 관련된 것만 여기서 제가 읽어드리면 열왕기 하 22장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곳과 이곳 주민들이 황폐해지고 저주를 받으리라고 내가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유순해져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다. 또 너의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래서 나도 너의 말을 잘 들어주었다. 그래야 내가 너를 너의 조상들 곁으로 불러들일 때 너는 평화로이 너의 무덤에 묻히고 내가 이곳에 내릴 모든 재앙을 너의 눈으로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요시아는 평화롭게 무덤에 묻히고 예루살렘에 내릴 재앙을 직접 보지 않게 되리라고 하죠. 바로 이 예언이 절반만 이루어진 듯 보인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요시아는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는 그러니까 나라가 몰락하는 비극은 겪지 않고 죽습니다. 유다 왕국이 망하는 건 그보다 몇십 년 이후인 기원전 587년에서 6년이니까 그걸 보고 죽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요시아가 평화로이 무덤에 묻히게 되리라는 예고는 빗나간 듯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화로이 죽은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싸우다가 죽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뜻 신탁이 실현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 일은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죠. 하느님이 홀다를 통해 요시아에게 평화로운 죽음을 예고하신 것은 그가 그런 죽음을 맞을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주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하루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재난이 그치자 아론은 만남의 천막 어기로 모세에게 돌아왔다.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돋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집안마다 지팡이 하나씩 곧 각 집안의 수장에게서 지팡이 하나씩 12개를 거둔 다음 수장의 이름을 각기 그의 지팡이에 새겨라. 그리고 아론의 이름을 레위 집안의 지팡이에 써라. 각 집안의 우두머리마다 지팡이가 하나씩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너는 그것을 만남의 천막안, 내가 너희와 만나는 증언판 앞에 놓아라. 내가 선택하는 바로 그 사람의 지팡이에서 싹이 돋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에게 투덜거리는 것을 멈추게 하겠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을 전하자 이스라엘의 모든 수장이 각자 집안마다 지팡이 하나씩 모두 12개의 지팡이를 모세에게 내놓았다. 아론의 지팡이도 그 지팡이들 가운데 있었다. 모세는 증언판을 모신 참마간 주님 앞에 그 지팡이들을 놓았다. 이튿날 모세가 증언판을 모신 천막에 들어가 보니 레위 집안을 대표한 아론의 막대기에 싹이 나 있는 것이었다.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편도 열매가 이미 익어 있었다.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모두 주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내오자 그들은 저마다 자기 지팡이를 찾아들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지팡이는 증언판 앞으로 도로 가져다 놓아 반역자들에게 표징이 되도록 보존하여라. 그렇게 해서 너는 그들이 나에게 그만 투덜거려 그런 일로 죽는 일이 없게 하여라. 모세는 그렇게 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가까이 가느니, 주님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이는 누구나 죽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모조리 죽어가야 한단 말입니까? 민수기 18장의 말씀입니다. 사제와 레위인의 직무.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성소를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집안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너희의 사제직을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네 아들들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너는 네 아버지 지파인 레위 지파에 속한 형제들도 데려오너라. 그리하여 너와 네 아들들이 증언판을 모신 천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네 곁에 있으면서 시중을 들게 하여라. 그들은 너를 위한 임무와 천막 전체를 위한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성소의 기물들이나 제단에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였다가는 그들뿐 아니라 너희도 죽을 것이다. 그들은 네 곁에 있으면서 만남의 천막에서 이뤄지는 온갖 일과 관련하여 그곳에서 맡은 임무를 수행한다. 속이는 너희에게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성소를 위한 임무와 제단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격분이 내리지 않게 하여라. 이제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들을 가려낸다. 그들은 만남의 천막일을 하도록 너희에게 내린 선물이며 주님에게 바쳐진 이들이다.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과 관련하여 사제직을 수행하고 그곳에서 일을 해야 한다. 나는 너희의 사제직을 선물로 준다. 가까이 오는 속이는 죽게 될 것이다. 사제의 목. 주님께서 아론에게 이르셨다. 자,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바치는 예물들의 관리를 너에게 맡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치는 모든 거룩한 예물 가운데에서 한 부분을 영원한 규정에 따라 너와 네 아들들의 몫으로 준다. 불에 사르지 않는 가장 거룩한 것 가운데에서 이것들이 너의 차지가 될 것이다. 곧 그들이 나에게 되돌려주는 모든 곡식 재물과 모든 속죄 재물과 모든 보상 재물 등 그들의 모든 예물이다. 이는 가장 거룩한 것으로서 너와 네 아들들의 것이다. 너는 그것을 가장 거룩한 것으로 알고 먹어야 한다.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은 너에게 거룩한 것이다. 또 이것들도 너의 차지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선물 가운데 들어 올려 바친 예물과 흔들어 바친 모든 예물을 내가 영원한 규정에 따라 너와 네 아들들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너의 딸들에게 준다. 내 집안에 있는 사람으로 정결한 이는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가장 좋은 햇기름과 가장 좋은 햇포도주와 곡식, 곧 그들이 주님에게 바치는 만물을 모두 내가 너에게 준다. 그들의 땅에서 나는 모든 것 가운데에서 그들이 주님에게 가져오는 만물은 너의 것이 된다. 내 집안에 있는 사람으로 정결한 이는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이스라엘에서 바쳐지는 완전 봉헌물도 모두 너의 것이 된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육체를 지닌 온갖 것들 가운데에서 모태를 처음으로 열고 나와 주님에게 바쳐지는 것도 모두 너의 것이 된다. 그러나 사람의 마다들은 대속해야 한다. 부정한 짐승의 맛배도 대속해야 한다. 한 달 된 것부터 대속하는데 그 값은 스무 게라를 한 세켈로 하는 성소 세켈에 따라 은 다섯 세켈로 정하여라. 그러나 소의 맛배나 양의 맛배나 염소의 맛배는 대속하지 못한다. 그것들은 거룩한 것이다.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굳기름은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로 불에 살라 바쳐야 한다. 그러나 그 살코기는 흔들어 바친 가슴 부위와 오른쪽 넓적다리처럼 너의 것이 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거룩한 예물들은 모두 영원한 규정에 따라 내가 너와 너의 아들들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너의 딸들에게 준다. 이는 너와 너의 후손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서 맺은 영원한 소금 계약이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땅에서 상속 재산을 가질 수 없다. 그들 사이에서 너에게 돌아갈 몫은 없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네가 받을 목과 상속 재산은 바로 나다. 레위인의 모. 레위의 자손들에게는 만남의 천막에서 그들이 하는 일의 값으로 이스라엘에서 나는 11조 전부를 재산으로 준다.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만남의 천막 가까이 오지 못한다. 그랬다가는 그 죄값을 지고 죽을 것이다. 만남의 천막 일은 레위인들만 하고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진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규칙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서 상속 재산을 받지 못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11조를 내가 레위인들에게 재산으로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상속 재산을 받지 못한다고 내가 말한 것이다. 레위인의 11조.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레위인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재산으로 주는 11조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받으면 너희는 그 11조에서 11조를 떼어 주님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예물로 올려야 한다. 그것은 타작마당의 곡식과 술틀의 포도주처럼 너희가 들어올려 바치는 예물로 샘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받는 모든 십일조에서 그 일부를 주님에게 들어올려 바쳐야 한다. 너희는 그것을 주님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예물로 아론 사제에게 주어야 한다. 너희가 받는 모든 선물 가운데 일부를 주님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온전한 예물로 올려야 한다.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거룩한 예물로 올려야 한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들어올려 바치면 나머지는 레위인들을 위하여 타작마당의 소출과 술틀의 소출로 샘해질 것이다. 그것은 너희와 너희 집안 사람들이 아무 곳에서나 먹을 수 있다. 그것은 만남의 천막에서 너희가 하는 일의 값으로 너희가 받는 보수이다.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들어올려 바치면 너희는 그 일에 대한 죄값을 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치는 거룩한 예물을 더럽혀서 너희가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JP 에듀케이션,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JMP 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주택시장에서 첫 주택 구매자의 활동 및 구매 건수, 대출 금액, 예상 지불 가격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관세 폭탄 위험 나흘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찾아가면서 앙숙이었던 두 사람의 관계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와 수출 기저 효과 소멸 속에서도 11월 수출이 14개월 연속 플러스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구, 알바니 하나론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2024년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메시지를 교황청 공무원 총리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이 대독하며 강력한 호소를 전했습니다. 교황은 기아는 범죄라며 무기 구매 대신 기아 퇴치와 빈곤국 발전을 위한 세계 기금으로 자금을 전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념 논쟁 속에 수백만 명이 굶주리고 있음을 지적하며 식량 낭비와 불공정한 자원 분배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교황은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식량 부족 악화 문제를 강조하며 G20 정상들에게 모든 분쟁 지역에서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전쟁이 초래하는 식량 위기와 빈곤 문제를 지적하며 군비 지출을 빈곤국 발전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현대사회의 모순을 지적하며 적정 영양 섭취조차 못하는 30억 명과 과체중 및 비만에 시달리는 20억 명의 현실을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기아와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국제사회의 단호한 행동과 장기적 전략을 요구하며 모든 정치적, 사회적 의제에서 인간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주택시장에서 첫 주택 구매자의 활동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구매 건수, 대출 금액, 예상 지불 가격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10월에 모기지를 받은 첫 주택 구매자의 수는 3개월 연속 증가하여 2,765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작년 11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이들이 주택 구입을 위해 지불하는 금액도 느리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interest.co.nz의 추정 평균 첫 주택 구입자 가격은 7월 65만 4,601달러에서 10월 67만 3,349달러로 3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당연히 이들이 받은 모기지의 평균 규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통계에 따르면 첫 주택 구매자에게 승인된 모기지의 평균 규모는 7월 54만 7,813달러에서 10월 56만 5,280달러로 3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증가하지 않고 있는 한 가지 수치는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저자산 모기지 승인 건수입니다. 대출자의 주택보증금이 20% 미만인 저자산 대출은 올해 대부분 기간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작년 12월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모기지 승인 중 28.9%에서 올해 8월에 38.4%로 증가했으나 9월에는 37.7%, 10월에는 37.3%로 다시 하락했습니다. 새해에 더 많은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현재의 금리 인하는 첫 주택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현재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지만 항상 그렇듯이 주택가격 상승과 고용 수준 및 고용 안정에 대한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가 상쇄되는 정도에 따라 조정될 예정입니다. 11월 23일부터 29일 한 주 동안 경매 활동은 전주에 비해 약간의 변화만 있었을 뿐 상당히 꾸준한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interest.co.nz은 최근 경매에 나온 전국 500사건의 주거용 부동산 결과를 모니터링했는데 이는 전주 517건에서 소폭 감소한 수치입니다. 경매에 나온 504건의 부동산 중 187건이 낙찰되어 최근 경매에서 전체 낙찰률은 37%로 전주 35%에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최근 결과는 시장이 여름 초반의 수준을 찾았다는 것을 시사하지만 크리스마스 연말 연휴까지 3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몇 주 동안 마지막 순간에 활동이 급증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결과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연구자들은 방문 주류 배달의 73%가 신분증 확인 없이 이루어지고 거의 절반의 주류가 문 앞에 방치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 주류 판매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헬스워치에서 실시한 이 연구는 25세 미만의 연구자가 2023년 두 달 동안 46건의 온라인 주류 주문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연구의 수석 저자인 알코올 헬스워치의 건강증진 고문 사라 스나이드는 새로운 쇼핑 패턴으로 인해 주류 관련법이 뒤처져 있으며 이에 대한 점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드는 연구에 참여한 주류 구매자는 25세보다 훨씬 어려 보였고 대부분의 배달에서 문 앞에서 신분증을 요구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배달 공간에서는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는 법이 전혀 없으며 확인을 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알코올 헬스 워치 단체는 주류 판매 배달을 방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며 주문 후 24시간 이내에 주류가 배달되지 않도록 배달 속도를 늦추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스나이드는 연구에 참여한 모든 주문 업체는 상품을 배송할 때 수령인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지만 거의 90%의 업체가 모든 배송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리뷰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마오리 관점에서 작성되었으며 현재 시행 중인 프로그램인 카 오라 카 아코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25%의 학교와 쿠라에서 23만 5천 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무료로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2025년 1월부터 변경되는 새로운 메뉴와 비용 절감 방안이 도입되면서 일부 학교들은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리뷰 나우마이의 응가 후화는 교육부 의뢰로 작성되었으며 현재의 프로그램을 평가했습니다. 와이라키, 테타이 포우티니, 타마키 마카오라우 등 21개 학교에서 700명 이상의 학생과 교사, 가족들이 참여한 인터뷰 결과 학생들은 더 행복해지고 학습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마오리 전통 활동 참여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부 학교들은 가족처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전통을 기반으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식사하며 마오리의 카라키아 등 전통을 가르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급식이 배고픔을 줄이고 학생들의 공격성을 완화하며 행동과 학습 참여를 크게 개선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학교들이 직접 음식을 준비하는 방식이 지역 사회와 마오리 기업들의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고용이 증가하고 마오리 전통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이 지역 비즈니스 성장에도 기여했습니다. 새로운 중앙 집중화된 시스템은 비용을 더 절감할 것으로 보이지만 보고서는 프로그램의 장기적 공공건강 효과에 대한 연구와 학생 피드백을 반영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마오리 전통을 통합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투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뉴질랜드를 민족적, 경제적 측면에서 분열시키고 싶어하며 크리스 힙킨스는 이를 통합하는 지도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당은 지난 주말에 자본 이득세와 재산세를 조사하기로 투표했으며 어커스에 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힙킨스는 이를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노동당 대표는 일요일에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열린 당 연례 회의에서 기본으로 돌아가기로 약속하며 마감했습니다. 일자리, 의료, 교육 등입니다. 힙킨스는 다음의 큰 싸움을 위해 나라를 다시 통합하기 위해 새로운 노동당 정부가 필요하며 이는 모든 뉴질랜드인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힙킨스는 노동당의 노동계층적 뿌리를 인정하며 노동당의 목적에 있어서 일하는 뉴질랜드인은 항상 필수적이었다라고 말하며 연립정부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적으로 우리를 매우 큰 방식으로 후퇴시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국민당이 통치하기 위해 나라를 분열시키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주말에 여러 노동당 의원들은 조약 원칙 법안을 그 분열의 원인 중 하나로 비난했습니다. 오클랜드 타카니니 지역의 폐차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현재 진화되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아직도 잔불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작업 중입니다. 근처 파레후레후레에 거주하는 라라는 일요일 밤 매우 큰 폭발 소리와 함께 점점 더 커지고 밝아지는 불길을 목격했다고 전하며 짙은 연기가 빠르게 공기를 채우고 15분도 채 되지 않아 연기가 검은색으로 변해 집 지붕 위를 덮고 끝없이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와 헬리콥터가 화재 현장으로 향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화재는 타카니니의 티로누이 로드에서 일요일 밤 11시경 처음 목격되었습니다. 라라는 자정 무렵 화재가 분명히 작아졌고 진화된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근처 건물에 거주하는 디 테일러는 폭발음이 들리자 화재가 더 악화될 것을 우려해 집을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테일러는 화재에서 나는 매우 자극적인 냄새를 경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화재 현장에는 19대의 소방차가 출동했으며 현재 티로누이 로드와 월터스 로드 일대에 소방차와 긴급 구조대가 대거 배치된 상태입니다. 소방청은 현장을 피해서 소방대원들이 작업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고 연기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실내에 머물며 창문과 문을 닫고 에어컨을 꺼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에 화재가 진화되었으며 소방청은 주민들에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소방조사관은 오늘 현장을 다시 방문할 예정입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며 새로운 대안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X가 앨런 머스크 인수 이후 정치적 논란과 컨텐츠 관리 약화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블루스카이, 스레드, 마스터돈과 같은 대안 플랫폼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블루스카이는 X의 공동 창업자인 잭 도시의 프로젝트에서 시작된 분산형 플랫폼으로 사용자들에게 데이터와 콘텐츠 제어권을 제공하며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간 사용자 수가 2,200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의 닐 커티스 박사는 X를 떠나 블루스카이로 이동한 이유에 대해 더 이상 일론 머스크를 지원하고 싶지 않다고 밝히며 플랫폼 간 선택권을 강조했습니다. 메타가 개발한 스레드는 2023년 7월 출시 이후 빠른 사용자 증가를 보였으나 사용자 유지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약 2억 7,50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며 가벼운 컨텐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스터돈은 기술 친화적인 사용자들에게 인기 있는 플랫폼으로 900만 계정을 확보했지만 복잡한 사용법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술 전문가 엘린 로빈슨은 블루스카이와 같은 플랫폼이 현재 사용자 친화적이지만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간이 지나면 변화할 수 있다고 전망하며 어떤 플랫폼도 초기 모습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다며 소셜미디어 환경의 지속적인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소셜미디어 경쟁은 정치적 입장, 사용자 경험, 데이터 제어, 수익 모델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살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라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주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관세 폭탄 위협 나흘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부랴부랴 찾아가면서 앙숙이었던 두 사람의 관계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둘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내내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당시에도 관세를 비롯한 최대 동맹국 간 무역 문제가 갈등의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2018년 5월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와 유럽연합, EU, 멕시코 등에서 수입하는 철광과 알루미늄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트뤼도 총리는 모욕적이다, 터무니없다며 관세 부과 조치를 맹비난했습니다. 다음 달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도 트뤼도 총리는 폐막 기자회견과 별개의 회견에서 동맹국에 대한 모욕이라며 보복을 천명했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가 남은 연방수사국 FBI 국장을 해임하기로 하고 후임의 충성파 인사를 발탁한 것에 대해 FBI 국장은 10년 임기로 임명된다면서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일 현지 시간 ABC 방송 등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캐시 파텔 전 국방장관 대행 비서실장을 FBI 국장으로 기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 저는 FBI 국장에 대한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바이든 정부가 한 일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FBI 국장 임기가 10년인 것에 대해 이는 어떤 대통령의 임기를 넘어선다는 의미라며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지명한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을 물려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부저관은 레이 국장에 대해 그는 바이든 정부에서 4년간 계속해서 그 역할을 수행했으며 현직 미국 대통령에 대한 당파적인 선호가 있는 정치에서 완전히 떨어져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출구 전략을 모색 중인 가운데 유럽연합 EU 신임 외교수장이 취임하자마자 우크라이나 파병론을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를 현지 시간 안사통신, 유락TV 등에 따르면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우크라이나 기후로 향하는 야간 열차에서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 파병 문제에 대해 나는 어떤 옵션도 배제돼선 안 된다고 생각하며 이 문제에 대해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사견임을 전제로 향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휴전 협상 시 EU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휴전 합의가 존중되는지 검증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든 이와 관련한 선택은 우크라이나의 몫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칼라스 고위 대표는 또 우크라이나를 위한 가장 강력한 안정보장은 나토 가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만약 우크라이나가 어느 시점에 전쟁의 선을 긋기로 결정할 경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더는 나아가지 않도록 평화를 보장할 방법을 확실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 EU 고위 당국자들이 새 지도부가 출범한 첫날인 1일 현재 시간 우크라이나 키우를 전격 방문해 확고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EU에 따르면 안토니오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갈라스 외교안보 고위대표 마르타 코스 확장 동유럽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키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동했습니다. EU 당국자들은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EU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및 의회,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는 후속 일정도 소화했습니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러시아의 침공 첫날부터 우크라이나와 함께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부대서양 적기이군 나토 가입과 서방에서 받은 장거리 무기 사용 확대를 EU가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나토 가입 절차의 첫 단계인 가입 초청이 우리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서 러시아와 협상에 앞서 우리는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강해지려면 나토가 우리의 안보를 보장한 것과 더불어 더 많은 무기가 필요하다면서 장거리 무기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EU에 요구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와 수출 기저 효과 소멸 속에서도 11월 한국 수출이 14개월 연속 플러스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열풍에 힘입어 수출 주력인 반도체가 역대 11월 중 최고 수출 기록을 다시 쓰며 한국 수출을 강하게 이끌고 있어 연말까지 수출 우상향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통상 정책을 예고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수출 증가율이 4개월 연속 둔화하고 대미, 대중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점 등은 불안 요인으로 꼽힙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11월 한국의 수출은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1.4% 증가한 563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역대 11월 중 최대 실적이자 작년 10월 이후 14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 기록을 이어간 것입니다. 무역수지 역시 56억 1천만 달러 흑자로 작년 6월 이후 18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계속하면서 수출이 내수 부진 등으로 고전하는 한국 경제를 이끌고 가는 원동력임을 증명했습니다. 11월에도 수출 최대 품목인 반도체가 역대 11월 중 최대 실적인 125억 달러를 수출하며 한국 최대 수출 품목으로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반도체는 11월 한국 전체 수출의 22%를 홀로 담당했습니다. 반도체에 이어 수출 효자로 꼽히는 자동차는 작년보다 13.6% 줄어든 5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톱,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27원 41전, 한국에서 보낼 때 835원 68전, 한국에서 받을 때 819원 14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맑은 날씨로 바람이 약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오클랜드 내일은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5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박보나였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누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JP 에듀케이션,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JMP 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캐시알 캐시판입니다. 와일드 스트리트 페스티벌 플레이 홉슨빌 포인트 파크 안내입니다. 모든 연령대를 위한 야외 게임과 재미있는 활동으로 가득 찬 무료 하루 이벤트입니다.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부모님과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능 있는 진행자가 운영하는 짧고 빠른 게임, 긴 게임, 모든 연령대 어린이와 성인들을 위한 게임이 가득합니다. 12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홉슨빌 포인트 파크 1 버클레이 에베뉴 홉슨빌에서 있습니다. 와일드 스트리트 페스티벌 오브 플레이스 메이어 파크 안내입니다. 12월 15일 일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메이어스 파크 72 그레이 에버뉴 오클랜드 시티 센터에서 있습니다. 휴즈 버켓 드러밍 워크숍 안내입니다. 아우트라스케어에서 재미있고 무료이며 가족 친화적인 버킷 드럼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든 프로든 이 모든 연령대 워크숍은 금세 드럼 연주를 시작하게 해주고 그룹 공연으로 마무리됩니다.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3시에서 4시까지 아우테어 스퀘어 퀸 스트리트 오클랜드 시티 센터에서 있습니다. 핸더슨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안내입니다. 무료 핸더슨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에서 시장 축제에는 시장 노점, 무료 어린이 활동, 라이브 공연, 산타 동굴 등이 있습니다. 산타 포레이드는 12월 7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페스티벌은 오후 12시부터 핸더슨 타운센터 그리트 노스로드에서 있습니다. 캐시얼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